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은 수고로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주셔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또 인내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심히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단회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알아듣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교리의 한 주제인 율법과 복음. 주제 자체가 좀 딱딱해 보이죠? 구약과 신약,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인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말하듯이 구약과 신약은 무엇이고, 또 율법과 복음, 그것도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하죠. 율법과 복음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또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구약과 신약,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인류를 대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약, 신약, 약, 약이란 말은 언약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동산 안에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시험하는 그런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순종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게 자유를 주셨고 한 가지 그 나무만 너가 먹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유,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자유롭게 내가 먹고 싶은 다양한 과일들, 과일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또 맛도 다르고 예, 다 영양도 또 다르고 좋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먹고 단지 한 가지는 주님이 명령을 주었으니까 조심하고 지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 명령, 이것은 아담의 완전한 순종의 행위를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명령이다. 그렇죠? 그걸 잘 지키면 죽지 않으니까 영생하는 셈이죠. 그러나 어기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단 명령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은 약속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주겠다. 만일 약속을 어기면 이런 벌칙도 있을 거야. 그것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행위 언약 그렇게 불렀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만세전에 영생을 위해 택하신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다. 무슨 언약? 속죄 사역의 언약이죠. 네가 사람이 되어 땅에 내려가 저들의 죄를,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 줄 수 있겠느냐. 십자가의 사형, 십자가의 형을 짊어짐으로써 속죄 사역을 이루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죠. 네, 그렇게 하겠다고 아들께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 그런 약속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계획이라는 말 속에 그것이 들어있는 거죠. 구원의 계획 속에는 아들이 가서 속죄사역을 이루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구속언약, 구속언약 그렇게 신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언약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이 그 구속언약이 택자들의 구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벌써 아버지와 아들 간에 그런 약속이 있어서 택자들을 아들에게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 이런 진리들이 그것을 보이고 있죠.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6장 38절 이하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뜻 때문에 세상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자가 택자들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뜻이 있었다. 그것을 주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언약, 약속을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말한다. 아담과 맺은 아까 첫 번째 언약을 행위 언약,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의 그 관계에서 맺어진 언약을 구속 언약,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부릅니다. 부르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저와 여러분,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우리들과 맺으신 구원의 언약이 있죠. 이것을 은혜 언약. 우리는 행위로는 주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약속을 은혜 언약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 은혜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형태로 주어졌고 이것을 우리가 구약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이 은혜 언약이 예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약, 그래 옛 언약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약, 구약과 비교해서 신약 그렇게 부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죠.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그 광경이 나오죠. 19장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런 오묘하신 광경이 자세히 묘사 증거되어 있고 20장에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용이 나오죠. 20장 앞에 한두 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10계명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음성으로 아마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듣는 데에 모든 회중이 시내산 밑에 다 모여있는 수 100만이 되겠죠. 장정만 60만이니까 아이들 여인들을 합치면 아마 200만 300만이 되는 굉장한 장관이죠. 모여있는 거기에서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우렁찬 목소리로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4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십계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 외의 율법들을 많이 듣고 바로 20장, 21장, 22장에 계속 몇 가지 율법이 나 구체적인 생활에 대한 율법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들을 듣고 그것을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책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와, 모세 시대는 벌써 책이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책에 기록을 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산 아래에서 잔을 돌단을 쌓았겠죠. 돌로 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와, 아직 하나님이 정식으로 제사에 대한 제도는 레위기에 나오지만은 벌써 번제와 화목제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 아벨이 벌써 번제를 드렸고 노아도 드렸으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취하여 그 짐승의 피를 취하여 단에다가 뿌리고 피를 뿌리고 또 그 피를 언약의 책 곧 지금 율법을 기록한 책에다가 예, 책을 백성 앞에서 낭독하고 그 피를 또 취해서 백성에게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자, 이것이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십계명과 모든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지금 오늘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책에 그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이 책의 내용들과 그것을 피를 뿌려서 언약에 언약을 맺은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것은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은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 피는 죽음이죠. 생명이니까 두려운 것이죠. 피는 피를 뿌리는 것은 피는 생명이다. 우리가 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것을 보이는 뜻이 있는 것이 피지요. 언약의 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도덕법, 둘째는 의식법, 셋째는 재판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도덕법은 십계명에 간략히 증거되어 있는 법입니다. 물론 십계명의 제4계명은 우리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십계명의 4계명은 의식법으로 보고 그 속에 도덕적 교훈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칼빈 선생이나 또 도르트 회의의 결정대로 그것이 타당하다고 우리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그러나 십계명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덕법 그렇게 봅니다. 요약을 하면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요약을 했습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 속에 십계명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입니다. 도덕법은 사람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얼른 겉으로 보면 행위언약 같으네. 도덕법은 행위언약 같으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다 지켜야 되고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되고 마치 행위언약에서 완전한 순종의 조건 아래서 영생을 약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형식은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런 형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도덕법은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목적은 이런 점에서 도덕법은 영속적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아서 신약 성경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또 십계명에 있는 도덕적인 교훈을 다 명하고 있죠. 그렇죠?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다 있지. 어느 하나 폐지된 것이 없습니다. 도덕법은 영속적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2절 14절 이신 칭의를 증거한 은혜를 증거한 로마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설명하기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심지어 영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반율법적이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만 나오면 복음이 아닌 것처럼 은혜가 아닌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당신 성경 똑바로 알아야 돼. 로마서 7장 12절 14절 읽어봐. 바울 서도가 뭐라고 말했는지. 예수님 믿은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거야. 즐거이 도덕법을 즐거이 지키는 거지. 어디 하나 부모 공경하라는 거 폐지한 것이 어디 있는가.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는 거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예, 다 탐내지 말고 다 그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 공경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죠. 하나도 폐지된 것이 없어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도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합당하게 율법을 사용하면 그 말이죠.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이상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도덕법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생활의 지침입니다. 오늘날도 율법은 우리의 생활 지침입니다. 십계명은 생활 지침입니다. 여전히. 자, 두 번째 목적은 도덕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이 도덕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걸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것이 사실 아니고 그걸로 너희가 의의를 이루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도덕법으로 의롭게 살지 못해요. 도덕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은 너희가 도덕법을 지키지 못하는 심히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라. 죄를 깨우치는 뜻이 있어요. 죄를 깨달으면 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단지 깨닫는 죄인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어요. 죄를 깨달으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 얻고 새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로마서 4장 15절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옳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죄인이고 죄인은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간다 그러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했으니 내가 그야말로 진노의 대상이로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은 도덕법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보십시오. 죄를 깨달으니까 와 어떻게 하지? 죄 문제를 어떻게 하지? 마치 환자가 자기의 중병인 걸 깨닫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하지? 병 고쳐야 되는데 어느 좋은 병은 없는가? 좋은 약이 없는가? 하듯이 죄인이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구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 도덕법을 주신 것이다. 죄를 깨닫고 너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오라, 달려나와라. 예수님 믿어라, 믿고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여. 그 말이죠. 그래서 주신 것이에요. 갈라디아 3장 24절은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이죠. 몽학선생은 마치 어린아이들 학교 데리고 다닐 때 학교 가자, 학교 가자 손잡고 아줌마 손잡고 예, 학교 가요. 그리고 학교에 데려주는 선생님처럼 우리를 율법은 우리 손잡고 예,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갑시다. 예수님 믿으러 예수께로 가면 기쁘리로다. 예수님께로 갑시다. 그러고 데려가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착한 조언이라는 거죠.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좋은 하나님의 방편,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의식법. 이게 중요한데 의식법이라는 것이 뭐냐. 의식법은 구약의 성막제도. 우리는 지금 신약도 예배당은 비슷하게 이것이 마치 지성소 같고 거기는 성소 같은 기분이 들지만 아니죠. 여기 지성소면은 여기다 아무도 올라오면 안 되죠. 저도 사실은 못 올라올지 몰라요. 제사장들만 올라와야 되죠. 여기에 또 우리 관리인 우리 형제 자매가 올라와서 여기 청소한다고 올라오면 큰일, 거기 지성소로 그렇게 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만일 이 강단이 법궤라면 법궤 들여다보면 죽어요 죽어 그럴 때인데 안 그렇잖아요. 이거는 법궤도 아니고 여기는 지성소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오르내릴 수도 있는 신약시대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식법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의식법은 바로 성막제도, 성막예배, 또 제사제도, 다섯 가지의 제사제도, 또 절기, 열 가지의 절기에 대한 법들, 또 정결, 부정결 음식도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죠. 예. 가축들도 먹을 게 있고 돼지고기 같은 건 구약에 못 먹죠. 먹죠. 불결한 음식이다. 또 물고기도 비늘 없는 물고기, 우리가 조기나 이런 거는 먹지만은 예, 그러나 비늘이 없는 그런 물고기들, 그런 겉에가 좀 미끈한 그런 것들은 불결한 물고기니까 먹지 마라. 구약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그런 의식법이 다 폐지됐다고 믿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구약의 의식법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런 법들, 성막제도, 제사제도, 절기, 정결, 부정실, 음식 등의 이런 법들을 의식법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적으로 보이는, 왜 제사제도에, 성막제도에 피를, 짐승의 피를 계속 흘립니까? 왜 피를 흘리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 피 흘리는 것은 바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다.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다. 그것을 보입니다. 제사장은 예수님이요,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시청각 교육하듯이 애들은 그냥 말만 하면 집중이 안 되니까 뭐 하나 그림 붙여놓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이 그림 보이죠?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하면 애들이 그 그림이 뭔가 하고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의식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복음의 의가 구약 성경에도 증거된 바다. 어디에 증거되냐? 바로 의식법에 증거된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는 음식법과 절기법 등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의식법을 그림자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의식법이, 구약이, 예, 율법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구약이, 구약의 이 율법이 은혜 언약이다. 우리가 구약을 예, 행위 언약이라고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까 도덕법만 보면 행하라, 안 행하면 죽는다, 예, 행하라, 다 완전하게 행하라, 그것만 보면 행위 언약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율법은 도덕법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세 개가 있는데 특별히 도덕법 지금 설명했고, 대독법만 보면 행위 언약처럼 보이지만 의식법을 보면 와, 이게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구나. 우리의 구원은 피 흘리면 짐승의 피가 흘러지는 피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구나.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의식법, 율법의 중요한 요소인 의식법을 보면 율법은 이게 행위 언약이 아니구나. 율법은 은혜 언약이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 은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 구약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그러나 이 구약의 의식법은 방금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신약 아래서는 폐지되었고 단지 그 법에 내포된 도덕적 교훈,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교훈으로 삼는 것뿐이다. 셋째는, 율법의 셋째 내용은 재판법인데 그것은 간단히 재판법은 예,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있죠. 우리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법전공하신 박사님도 계시지만은 법을 하다 보면 민법, 상법, 형법 같은 구체적인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약에는 다른 법이 없이 성경이 법입니다. 율법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율법이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설명하는 자세한 법들은 있겠지, 이스라엘에. 그러나 가장 기준은 율법입니다. 오늘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뭐가 공이냐 연구하려면 예,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법들, 로마 법전이나 하무라비 법전이나 법전을 연구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예, 성경의 이 법을 바로 연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판결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의 법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하무라비 법전이나 로마 법전이나 다른 어떤 법전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이것이야말로 공의의 법이니까 이 법을 연구해야 돼. 성경을 연구해야 돼. 잘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좋은 그런 법률학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는 이것이 통용됐지만 오늘 우리는 신정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속국가니까 이 법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국회에서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사형도 안 시키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예, 간음죄, 살인죄, 아주 그런 극악한 죄들은 사형입니다, 사형. 예. 그러나 오늘 사형은 폐지해야 됩니다. 유엔은 사형 폐지를 하고 우리나라는 간통도 죄가 아닙니다. 민사법으로만 처리합니다. 이런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세속사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해이해져 있으니까,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관계가 없어요. 단지 이 재판법은 우리가 그 정신을 사귀어서 법 연구하는 데 적용하시오. 이게 의인 줄 알고 바로 좀 똑바로 의로운 법을 만드시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내용에서 교훈을 얻을 것이 있으면 그 교훈을 우리가 좀 참고하는 정도의 법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이 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 시대에는 지금 모세를 통해 율법의 형태로 주어졌고, 신약 시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형태로 주어졌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지금 설명을 하는데 복음의 형태로 주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 그렇게 부릅니다. 신약은 복음의 형태로 주신 은혜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의 형태로 주신 은혜 언약이고 둘 다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그러나 은혜 언약인데 신약은 복음의 형태로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서 새 언약, 신약에 대해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네 가지 특징을 말씀하시기를, 첫째,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둘 것이다. 이제 돌판에 적는 구약과 다르게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다가 기록하고, 둘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셋째,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와, 신약시대에는요, 어른들만, 공부 좀 한 사람들만, 대학이나 졸업한 사람들만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무식하게 보이는 사람들, 아직 어린아이까지, 유초등부 어린아이들, 유치부 아이들도 잘만 깨달으면요, 그들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 동생도 전도한다니까요. 동생도 가서 예배당 나가야 돼, 예배당 나가야 돼. 아빠도 전도합니다. 아빠가 암만 유식하더라도 예, 아빠 보고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빠도 교회 나가야 돼요. 그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아빠가 얘기하면 아빠는 코가 아빠 코를 볼 줄 알아? 예? 코도 못 보는 사람에서 하나님 없다고 그래. 사람이 자기 코 못 보잖아요. 그죠? 코가 잘 보이지 않는데 바로 앞에 붙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코도 못 보면서 하나님 없다고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서 전도를 한 애기들도 애기들 속에도 복음의 지식이 들어갈 수 있는 성경 말씀대로 어린아이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라. 그리고 넷째,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것이라. 죄사함의 그러한 은혜를 말씀했어요. 이 특징을 가진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지난주에 했던가요? 성찬식 할 때마다 읽는 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이 잔은, 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신약, 신약의 피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상징했는데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포도즙 잔을 주님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내 피다, 내 피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피다. 이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속죄사역을 기억하라. 우리가 속죄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속죄신앙 가져야 구원 얻습니다. 속죄신앙 갖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속죄신앙 갖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속죄신앙을 가져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 얻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내가 지옥 가야 할 죄인인데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바른 믿음에 들어가요. 그것이 속죄신앙이에요. 그 깨달음 없으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냥 예배당 다니는 거죠. 예배당 다니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고, 그냥 친구가 간다니까 한번 가보는 거고, 내가 옛날부터 다녔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속죄신앙 없으면 믿음 없는 것이에요. 속죄신앙,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 얻는다, 이걸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속죄신앙이고, 그래야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에서 떡을 먹고 피를,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그것은 떡이고 포도즙이지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걸로 생각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의 의미는 속죄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십자가고 십자가의 의미를 요약하면 저기 히브리서 지금 9장 12절대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역이다. 그입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것을 깨닫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 여부를 판가름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속죄 신앙이 있습니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이들은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야, 속죄의 주님을 믿어야 구원 얻지. 나는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지.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야. 그 정도 믿어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은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줄 알고 예수님 믿는 이 믿음. 그것을 가질 때에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옥 갈 죄인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이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니까 그 속에 어떻게 감격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고, 아까 의식법이라고 그랬죠. 신약시대의 복음도 율법 즉 행위 규범을 강조하지만 신약에는 행위 필요 없다는 뜻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7장 21절, 로마서 6장 1절, 2절, 12절, 13절, 15절, 8장 13절, 갈라디아 5장 13절, 야고보서 2장 10절,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잘 알지요.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특징으로 말하면은 율법은 행위를 좀 강조하는 뜻이 있고, 행하라 하는 것이 전면에 좀 도덕법이 강조되어 있고, 복음에는 은혜가 강조되어 있어서 아까 제가 읽은 우리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7절로 돌아가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구약의 율법도 은혜라고 제가 말했죠. 뭐가 의식법을 보면. 그러나 특징으로 보면 율법은 행함을 강조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있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또 널리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해요.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그 보세요. 우리 식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아이고 예쁘기만 하다. 에, 너는 예배당 안 나와도 이렇게 예쁘구나.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앞뒤가 맞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을 보면 아이고 불쌍해라. 저렇게 하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 속죄신앙이 없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돼. 가족부터 전도하고 친구들한테도 전도하고 이웃에게도 전도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이제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받은 모두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속죄신앙 갖지 않은 자들 속죄신앙 갖고, 속죄신앙 가진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기를 결심하고 더욱 주님 앞에서 바른 길, 의의 길, 선한 길, 거룩한 길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심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